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윤영찬 한국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한미 양국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어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오는 30일부터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조사는 3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8일 동안 진행되며 먼저 경의선 개성에서 신우주 약 400km 구간에서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엿새 동안 실시한다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동해선 금강산과 두만강 약 800km 구간에 대해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 동안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북한으로 떠나는 항공열차는 디젤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 등 총 7량으로 30일 오전 서울역을 출발한 뒤 도라산역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앞서 남북의 이번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문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고 합의에 열려있다는 말을 했다고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 저녁은 미중 무역 갈등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서 12월 1일 저녁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취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소유권 문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 정부와 모든 단계를 통틀어 많은 대화를 해왔다며 중국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긴장이 다시 고조된 크림반도에 최신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을 추가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오늘 러시아군 고위 인사를 인용해 이미 S-400 방공망 3기가 배치된 크림반도 지역에 조만간 한 기를 더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배치되는 S-400은 올해 연말 운영이 목표라고 러시아의 리아 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러시아군이 크림반도 인근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두 척과 예인선 한 척을 무력으로 나포한 사건 뒤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열기로 했던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중간선거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공화당의 신디 하이드 스미스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은 상원에서 이전보다 2석이 늘어난 53석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미시시피주는 법에 따라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투표를 진행해 최종 승자를 가려야 합니다. 지난 6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스미스 후보는 41%, 민주당의 마이크 에스피 후보는 40%를 각각 기록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만드는 우주 발사체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로우주센터에서 오늘 오후 4시경 발사한 시험발사체 연소시간이 151초를 달성해 목표시간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발사된 데 이어 비행상황에서도 정상작동을 확인했다며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과 연루된 싱가포르 기업 한 곳, 중국 기업 두 곳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북한이 오는 30일부터 북한 철도 공사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실무를 맡았던 앤드류 킴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센터장이 퇴임합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기업 한 곳과 중국 기업 두 곳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류와 석탄 거래를 도우면서 북한 자금을 세탁했고 북한이 미 금융체계에 접근하도록 도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법무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중국 기업인 에이펙스 초이스와 위안이 우드를 상대로 26일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기업들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했다면서 북한 은행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북한 정권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북한 은행들이 세탁된 자금을 이용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에도 불법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과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제재한 벨머 매니지먼트와 단둥지청 금속회사, 위총 주식회사 등과 자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과 거래했습니다. 특히 이날 소장에 이름을 올린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경우 지난해 5월 2일과 3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등이 만든 위장회사에 총 6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이후 이 위장회사는 같은 달 5일부터 10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벨머 매니지먼트에 약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소장은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에이펙스 초이스도 북한의 또 다른 위장회사에 50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 위장회사는 35만 달러를 또 다른 위장회사에 보내고 며칠 뒤에는 벨머 매니지먼트에 120만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이날 피소된 기업 두 곳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위장회사 세 곳과 거래를 했고 결국 벨머 매니지먼트에 약 16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이체했다는 설명입니다. 벨머 매니지먼트는 미 법무부에 의해 자금 몰수 소송을 당한 기업입니다. 당시 소장에는 벨머 매니지먼트가 러시아 정유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약 6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송금했고 이를 통해 북한 정권과 연계된 회사가 정유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에이펙스 초이스 등과의 복잡한 거래를 통해 벨머 매니지먼트에 돈을 보냈고 이 자금으로 정유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피소된 또 다른 기업인 위안이 우드도 북한의 또 다른 위장회사와 더불어 단둥지 청금속회사와 위총 주식회사 등과의 거래에 여러 차례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둥지 청금속회사는 유령회사를 동원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혐의로 이미 408만 달러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된 회사입니다. 또 미 정부가 기소한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뱅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위총 주식회사 역시 북한과의 불법 거래 등으로 미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위안이 우드는 10만 달러 안팎의 자금을 여러 차례 위총에 보냈고 위총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아울러 위안이 우드는 적도기니에서 운영되는 북한의 임업회사 칠보 우드로부터 목재를 사들였다는 내용을 소장이 명시했는데 해당 목재는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이 우드는 칠보 우드의 지시를 받아 6차례에 걸쳐 위장 회사에 80만 달러를 송금하고 최소 200만 달러를 중국의 운송회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 법무부는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 자금 59만 9,930달러, 에이페스사의 84만 5,130달러, 위안이 우드의 172만 2,723달러 등 총 300만 달러에 대한 몰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슬리오 미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이번 소송은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들이 국제 돈세탁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들이 위장회사와 거래하면서 북한의 자금을 통해 미국에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은 미국이 부과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면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기업들이 어디에서 사업을 벌이든 상관없이 미국 정부는 중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소송이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외 기업에 대한 미 법무부의 자산 몰수 요청은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이버 범죄를 일으킨 북한 국적자 박진혁과 싱가포르인 탄위뱅 등 2명은 법무부에 의해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법무부가 북한 관련 기업들의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북한을 비핵화시킬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미국 법무부가 전날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들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에게는 유류와 석탄 거래를 도우면서 북한 자금을 세탁했고 북한이 미국의 금융체계 접근하도록 도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연일 불만을 표출하는 데 대해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과 관련한 미국 인권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최근 선전 매체들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한 미국과 한국 정부를 향해 모든 것이 수포가 될 수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선 북한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인권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인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해왔고 국무부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폭력을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에 인권 존중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언급했다면서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극악한 행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관리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직급별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미북 대화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 사이의 대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frequent contact with North Korean officials. That's not changed. We have our special representative Steve Beacon.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관리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은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런 대화들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와 만남은 국무장관에서 비건 특별대표급까지 아울러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those types of conversations, meetings at various levels, from secretary level to Steve Beacon's level to the working level. So
노어트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별도로 북한 측 인사와 만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하는 회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는 계속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Whether it's a face-to-face sit-down meeting, that's one thing, but we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s and we think we're in a good place with that.
그러면서 대화에 있어서 미국은 괜찮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대화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한 뒤 물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비건 대표는 이달 8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과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회담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노어트 대변인은 시점이 맞을 때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외부 사찰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도 그건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하고 대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I'm not aware of any of that, but that's something that the secretary and chairman Kim had agreed to and had spoken about when the secretary was in Pyongyang about a month and a half ago.
이어 사찰에 대한 내용은 양측이 합의한 사안인 만큼 미국은 김 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오는 주말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미북 고위급 회담 개최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요. 뉴스 해설 오늘도 윤국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다시 한번 중재자로 나서는군요.
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깨기 위한 나름의 중재안을 갖고 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미국과 북한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 협상가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거듭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대미 협상의 고비 때마다 적극 나선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신뢰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어떤 중재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북한에는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미국에는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촉구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토대 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방문 중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주의 지원, 경제시찰단과 예술단 교류,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상응 조치의 사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 주된 원인이 바로 대북 제재의 문제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 없이 답보 상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적절한 상응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완화하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려면 북한 측과 사전 조율이 필요했을 텐데요.
예, 남북 간에는 올 들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상당한 대화 채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차관급을 각각 소장으로 하는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유가 미북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북한 측과 사전 조율을 했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 미북 고위급 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고위급 회담 개최 여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내년 초에 열리려면 미북 간 고위급 회담이 선행돼야 합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이뤄질지 여부도 이번 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예,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서 뭔가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위제에서부터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북한은 남한과의 경협을 강하게 바라지만 제재 때문에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북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열릴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그만큼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미북 관계 중재자로 나름 성과를 이뤘죠.
예, 문 대통령은 고비 때마다 특사 외교나 본인이 직접 나서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지난 3월엔 특사단을 평양에 보내 미북 관계를 극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게 했습니다. 또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취소했을 때는 이틀 뒤에 김정은 위원장과 전격적으로 만나 회담을 다시 확정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며 최고 점수인 A+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앤드류 킴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퇴임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실무를 맡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에도 배석했던 인물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류 김 CIA 코리아 임무센터장이 CIA를 떠납니다.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센터장의 퇴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헤스펠 국장은 김 센터장이 28년을 복무하고 한 차례 퇴임을 시도했었다며 놀랍고도 매우 잘 알려진 최상의 경력을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김 센터장에게 행운을 빈다고 전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 배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회의를 소집할 때도 모습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7일 폼페오 장관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할 때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당시 회동에 미국 측 통역이 배제됐다는 지적에 한국어를 하는 우리 동료가 배석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김 센터장을 의미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차례 퇴임했다가 다시 CIA로 돌아온 김 센터장은 지난해 5월 폼페오 국무장관이 CIA 국장 시절 창설한 코리아 임무센터를 이끌어왔습니다. 노우트 대변인은 27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앤드류 김은 대단한 인물이라며 폼페오 장관의 훌륭한 파트너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인내란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대북 협상과 관련해 언급한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he deregulation now. We're going to continue our pressure on them until they do so. It means if patience means that we're going to keep the pressure until they do it, then that's what we're going to do.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27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하는 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식의 접근법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필요로 하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 25일 캔자스주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하도록 해왔다며 북한이 미국과 관여하도록 만든 경제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9월 북한의 비핵화의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7일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날짜를 잡을 것이라며 미국은 급할 게 없고 서두르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VOA에 현재 핵심은 대북 제재라며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long as sanctions aren't lifted, I mean, but the key here is the sanctions. They're going to remain in place. So as long as the sanctions are in place, them moving slowly is no different than what they're doing now, which is not moving at all.
제재가 유지되는 이상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여러 면에서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과 같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기다려주는데 거의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외교위 소속의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합의에서 미국이 얻은 유일한 것은 현재로선 북한의 극적인 핵미사일 공개 실험 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Look, at this point, the only benefit we've gotten from the agreemen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is the cessation of dramatic public tests of missiles.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시작할 시기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 의원도 대북 협상에서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그 지점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me point patience is no longer is a virtue. And we're rapidly reaching that point.
이어 이 지점에서 자신은 솔직히 김정은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명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북한 측 상대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만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실무 대화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관리들과의 협상을 꺼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명된 건 지난 8월 23일입니다. 당시 4차 방북을 앞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외교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함께 방문할 것이라며 새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소개했습니다.
As the special representative, Steve will lead negotiations and spearhead diplomatic efforts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의회와 행정부에서 외교 정책을 다룬 경험을 가진 비건 특별대표가 협상을 이끌고 외교적 노력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임자인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는 비건 특별대표의 임명을 훌륭한 결정이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Very good appointment. I think the two
특히 긴 여정이 될 북한과의 협상이 구체적인 과정으로 들어가면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비건 특별대표의 일정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발표 하루 만에 전격 취소되면서 비건 특별대표의 첫 출정도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없어서라고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에 빠졌던 미북 협상은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다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폼페오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도 북한과 즉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비건 특별대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 측 관리와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의 요청에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 측 협상 대표 간의 실무 라인 가동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이뤄진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문 당시 비건 특별대표도 임명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북한 측 카운터파트로 알려진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상견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이 기간 중국과 러시아를 찾아 제재 완화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폼페오 장관은 방북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건 특별대표의 북한 측 상대가 최선희 부상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비건 특별대표도 최 부상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또다시 제의했습니다. 이후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16일부터 유럽 순방에 나서며 이 기간 최선희 부상 측과의 접촉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만남은 없었습니다. 이어 이달 8일 뉴욕에서 미북 고위급 회담과 함께 실무 회담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고위급 회담 자체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며 실무 협상을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리너 선임 연구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실무 협상에서 제기될 세부 사항을 진전시키는데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It would seem that North Korea is not very interested in making progress on specific items that would come up during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해야 더 큰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북한의 판단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 협상에서 다르게 될 신고와 검증 등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너무 단호한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충분한 실무 협상 없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미북 간 실무 라인이 사실상 막혀있는 동안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일 비건 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주도하는 워킹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미한 워킹그룹은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복원 노력을 병행해 나가며 양국 간 불협화음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북남 협력 사업들을 항시적으로 견제하고 제동을 걸며 비위에 거슬리면 아무 때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흉심이 반영됐다며 미한 워킹그룹 출범을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꺼리는 공격까지 서슴없이 감행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킹을 통한 거액을 탈취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 참석한 마이클 로저스 전 미국 국가안보국 NSA 국장은 북한을 사이버 공간에서 돈을 훔치는 유일한 범죄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최근까지 사이버 사령관을 역임했던 로저스 전 국장은 가상화폐를 훔치고 국제은행 시스템을 공격해 돈을 훔치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라면서 다른 나라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o generate revenue in the form of stealing cryptocurrencies, bitcoins, and secondly, going after the global banking system to steal money. I've never seen another nation state do that, but you watch the North.
로저스 전 국가안보국 국장은 이어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자 사이버 공간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면서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다른 나라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대응 조치가 나올까 봐 꺼리는 행동들을 북한은 서슴없이 감행한다며 북한의 위험 계산법은 다른 나라들과 매우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re willing to do things that most nation states just would go, "Oh boy, that's pretty risky. Perhaps this is going to trigger a response." Their risk calculus seems to be very
미얀마 대사를 역임했던 데릭 미첼 전 국방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에 대해 미국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o demonstrate there's a cost to what they're doing. And if that means we have to take certain types of coercive action return, beyond sanctions, I'm sure people are thinking about that.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이는 상응하는 강압적인 조치일 수도 있고 제재가 될 수도 있다고 민주주의 연구소의 미첼 소장이 밝혔습니다. 미첼 소장은 또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여지는 아직도 많다면서 동북아 안보를 위해 국제사회는 힘을 더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CSIS는 외교와 전쟁 사이의 회색지대 경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SIS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허위 정보 유포, 불법 금융 활동, 영토 주권 주장 등을 통해 미국과 경쟁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이란 핵사찰을 담당했던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기술적으로 2년이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추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의 감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효과적인 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북한의 핵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어떤 핵활동을 해왔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움직임이 관측됐다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을 두고 플루토늄 추가 생산과 연결짓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I think that for the time being, most likely not. Because, you know, the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실험용 경수로는 아직 가동 준비가 되지 않았고 오메가와트 원자로 역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의 발언만을 가지고 북한이 추가로 플루토늄을 생산하려 한다고 말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일상적으로 하는 원자로 보수 작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AEA가 북한의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까?
You get equipment ready because you need to do verification. So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과 전문가 교육, 장비 준비 등이 있습니다. 사찰단을 해당 검증 시설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검증에 사용될 장비는 사실 북한과 어떤 합의를 이뤄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IAEA의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Which means that you need to look the reactors.
여러 임무가 있겠지만 먼저 북한이 어느 선까지 사찰과 검증을 허용할지가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는 원자로 내 연료량 측정과 시료 채취 작업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플루토늄 사용량을 알아내는 겁니다. 또 실험용 경수로의 우라늄 농도와 양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농축시설을 찾아 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몇 기의 무기를 제조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무기 제조시설을 사찰하는 것도 IAEA의 몫입니다. 이후에는 이 같은 핵무기 원료 생산시설과 무기 제조시설 또 농축공장 등이 재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폐기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IAEA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가 핵 관련 시설 폐기에 대한 시간표 등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북한이 IAEA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면 IAEA는 기술적으로 어떤 수순을 밟게 되나요?
You go there. You identify each of those.
가장 먼저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에 명시된 시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점검한 뒤 봉인 조치를 합니다. 이어 해당 시설에서 어떤 움직임도 없다는 것을 감시할 카메라를 설치하죠. 북한이 핵물질을 그곳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반출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 과정이 첫 단계입니다. IAEA는 폐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이후 작업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에 대한 폐기 방안에 어떤 합의를 이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북한 핵시설을 직접 사찰하신 적이 있는데요. 북한을 검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Well, the question is how do they cooperate? This is the first thing. You know,
북한이 과연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북한이 핵물질 보유량과 핵 관련 시설 등을 완전하게 신고하느냐와 관련된 문제죠. 과거에도 이 점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또 북한이 사찰 시기와 장소 등을 제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 관련 시설을 숨기려 할 경우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Yes, but you know, it depends how well it is hidden and how big it is.
비밀 시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은밀하게 숨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IAEA가 갖고 있는 정보와 장비 등 모든 것을 동원하면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가 완전한 것인지 여부를 쉽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IAEA는 이를 토대로 지난 1993년에도 북한의 신고서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아냈고 또 이란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찾아내는데도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 확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추후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감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10년에서 20년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Technically, if there's no political restriction, I think most of it can be done in 2 years' time.
정신 문제와 연결 짓지 않고 순수하게 기술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2년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새로운 핵물질과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 중인 핵물질을 반출하는 데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는 상당히 이론적인 겁니다. 북한이 과연 핵신고서 제출에 얼마만큼 협조할지 또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지 알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북한 핵시설이 영구적으로 폐쇄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So, but not literally. For example, reactor.
모든 관련 시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자로를 예로 들면 원자로 건물 전체를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자로에서 핵심적인 핵 관련 부분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없이는 원자로를 가동할 수 없으니까요. 농축시설의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심 불리기만 제거하면 되는데 이 작업은 몇 달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따금 빈 공간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만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북한의 핵과학자 또 기술자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아공의 비핵화 과정에도 핵 관련 핵심 과학자들을 모니터했습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소련의 경우 핵 과학자가 무려 100만 명에 달했지만 북한은 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다시 북한의 핵시설 사찰과 검증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면 어떤 부분에 주력하시겠습니까?
A complete declaration of the history of nuclear program.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완전한 핵신고서를 받아내는 겁니다. 또 국제사회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해외 어디에서 무엇을 반입하고 반출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이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지원한 사례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제사회와의 보고 메커니즘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학자, 기술자를 면담해 그동안 어떤 핵 관련 활동을 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리 하이노는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의 핵시설 검증 절차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남북한이 오는 30일부터 북한 철도공사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철도공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28일 남북이 오는 30일부터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12월 이후 10여 년 만에 한국열차가 조사를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30일부터 18일간 진행됩니다. 북한으로 떠나는 한국열차는 디젤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 등 총 7량으로 30일 오전 서울역을 출발한 뒤 도라산역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군사 분계선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북측 판문역에서 한국 측 기관차는 분리 귀환하고 나머지 열차 6량은 북측 기관차가 끌면서 공동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공동조사단에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관리 등 총 28명이 참여합니다. 이번에 공동조사하는 구간은 경의선 400km와 동해선 800km입니다. 남북공동조사단은 철로를 따라 이동하며 선로와 침목 등 철도시설과 구조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남북한 정상은 앞서 올해 안에 철도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공동조사가 다 끝나면 착공식을 하는 게 순서라고 말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인해 비핵화 진전 없이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언론들도 실제 공사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철도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런 구체적인 진전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도 BOA에 북한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공식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공사는 비핵화 진전 없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제재뿐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보다 현금을 더 필요로 하는 북한 정부의 입장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공동조사에 대해 지난 10년간 북한 철도의 변화 상황을 확인할 기회라며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면제 조치는 조사에 국한된 것이라고 안보리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철도 연결 사업에는 별도의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 철도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조치는 조사에 대한 것이라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26일 대북 제재 위원회의 면제 결정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에만 국한되느냐는 BOA의 질문에 그렇다라며 철도 연결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도 이날 한국 정부의 철도 연결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려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철도 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들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추가 면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23일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승인한 면제 조치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으로 착공식 등 철도 연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추가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23일 언론 보도문을 통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금일 오후 마무리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혔었습니다. 이후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25일 BOA에 면제를 승인한 게 맞다고 확인했지만 반입 가능 품목 등 구체적인 면제 범위를 명시한 승인 서류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다음 주께 동서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65주년 동맹 관계를 기념하는 특별 기획전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두 나라 정부는 미한 동맹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웃은 지리적 숙명이지만 동맹은 필요에 의해 만드는 것이다. 갈등이 있더라도 동맹과 함께 싸우는 게 동맹 없이 홀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명언이 입구에 큼직하게 쓰여 있습니다. 동맹이 왜 중요한지는 이스라엘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건 미국과의 동맹 때문이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도 보입니다. 이곳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 65주년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의 전쟁기념관입니다. 전쟁기념관은 지난 65년의 한미동맹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기획전을 담당하는 장현석 학예사입니다.
이제 처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될 때의 어떤 상황과 그 원래 목적이었던 이제 북한에 대한 견제, 한반도 평화의 어떤 그 상황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 변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65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왔고 그럼 앞으로는 어떤 모습이 돼갈지 그 조건이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이 됐으니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동맹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맺는 군사 연대 관계입니다. 기획전은 이런 동맹의 정의에서부터 전 세계 동맹 상황, 미한 동맹이 체결된 배경을 시간 순서대로 바닥에 표기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담은 대형 사진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가 방위를 자국의 의지와 힘만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최상이다. 하지만 강대국일지라도 자기만의 힘으로 자국의 방위를 구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동맹을 통해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국가 간 상호관계를 증진시켜왔다. 이런 문구와 함께 1953년 미안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 대통령과 이승만 전 한국 대통령의 얼굴이 보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북한 정권의 남침 의도, 중국과 소련의 위협에 놓였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공산화 확산을 막고자 하는 세계 최강국 미국을 어렵게 설득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린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 학예사는 두 나라 동맹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도 기획전을 마련한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동맹이 체결될 때부터 지금까지 뭐 갈등도 있었고 서로 두 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도움도 있었고 발전도 있었는데 그런 다양한 모습이 있었던 한미동맹의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너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있어서 그런 면들을 좀 다양한 면들을 국민들이 좀 보시고 네. 그런 걸 잘 이해한 다음에 앞으로 한미동맹이 그러면 또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싶어서 마련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기획전은 동맹의 토대 위에 발전한 한국의 경제와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미군 장갑차 사고로 압사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박정희 카터 전 대통령 사이의 갈등 등 다양한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이 군사적 관계와 더불어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로 발전한 역사, 한국의 민주정부 수립을 지지했던 미국 의회 결의안 등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중앙엔 미국 국민이 기증한 것이란 글씨가 쓰인 낡은 밀가루 포대들도 볼 수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기아 상태에 처한 한국인들에게 미국인들이 보내준 구호물자입니다. 행사장 마지막 공간은 기획전을 찾은 미국과 한국의 군 고위 지휘관, 또 일반 시민들이 남겨놓은 동맹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 기획전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대학생 장지영 씨는 한미 동맹이 한국에 기여한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걸 새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정말 꼭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서 이게 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저희가 많이 못 살았잖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거의 전쟁 때문에 기아도 많고 정말 최빈곤국인데
서울의 한 대학 명예교수인 박창길 씨는 한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같은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동맹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돼 있네요. 네. 사실 저는 미국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네.
진짜 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한미동맹 이건 계속 유지돼야죠. 왜냐하면 미국을 위해서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중국, 소련 이걸 좀 하려면 한국이 막아줘야 하고 또 한국은 정말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지만
예.
그래서 이 한미동맹은 미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을 위해서도
예,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꼭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생 김동환 씨는 미국도 국익을 위해 과거보다 훨씬 발전한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대등한 동맹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일단 한국으로서는 진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으로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제일 처음 시작될 때는 이제 우리의 필요가 더 컸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경제도 성장하고 국가 이제 국력도 세지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뭐 서로 이제 상호 평등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시장 출구벽엔 군사적 동맹과 포괄적 동맹을 뛰어넘어 위대한 동맹으로란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미한 동맹은 전쟁의 실현 속에서 싹텄고 역사의 시험을 통해 강해졌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발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최근 일부 예비역 장성들과 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한 동맹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예비역 장성 400여 명이 공동 주최한 국민대토론회에서 미한 연합군사 훈련이 장기간 실시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동맹관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을 했지만 한미연합사는 전시에는 작전을 중요하지만 평시에는 훈련하는 게 없다고, 훈련하는 것밖에 없다고.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뭐하러 이 한미연합사가 있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한미연합사가 해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안보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동맹관계가 두 정부의 말과는 달리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한미동맹은 겉으로는 외교적 이유로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가 세 방면에서 오고 있습니다. 세 방면에서.
과거와 달리 동맹도 미군 주둔과 작전 등에 돈을 더 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 한국 정부의 수정주의 조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 약화, 핵능력 강화와 미국 본토 타격 위협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노리는 북한 정권의 핵심 전략에 따라 미한 동맹의 균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26일 미 언론 인터뷰에서 미한 동맹은 바위처럼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전이 오히려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게 했고 지난 30년간 한국과 일하면서 동맹이 지금보다 더 굳건했던 때는 없었다는 겁니다. 정경도 한국 국방부 장관도 27일 한미동맹재단 기조연설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건 한미동맹이란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이라며 동맹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남북 군사 분야 합의 과정에서 보여준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의 길에서 만나는 평화란 제목의 한미동맹 65주년 특별기획전은 내년 2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찾아가 전해드리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감자 하면 떠오르는 미국의 대표적인 고장 아이다호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로키 산맥 서쪽 산자락에 걸쳐있는 아이다호주는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여서 사람이 살기 적합한 평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1983년 아이다호에 정착한 이후로 30년 넘게 그곳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이들을 통해 아이다호의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Think.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